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피의 공로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듣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그 말씀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어떤 신비한 체험적으로 상상하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물론 은석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제가 못 봤는데 보통 그 다른 교회 가보면은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하는 사람을 제가 상상으로 좀 많이 접해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 목사가 이제 뭐 이번에 집사 좀 하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떨떠름해요.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하나님께 뭘 기도하겠다는 건 제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다가 하나님 저 집사할까요 말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 집사할까요 말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뭐 그래 집사해라든가 말하든가 그런 음성이 들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음성은 안 들을 거냐 아니에요. 근데 뭐 집사 좀 하세요 그랬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뭘 기도하겠는가? 제가 그 속셈을 좀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집사할랍니까? 그러면은 예, 하나님이 하라 하시대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 마라 카대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럴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 하겠으면은 하나님이 해라한 것을 뭘로 그렇게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라했다면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해라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인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했죠. 집사하라 그러면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기도해가지고 물어볼게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기도해봐야 내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애당초부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한 후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한 후에 움직이는 마음은 성령 인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는 마음은 그건 성령 인도가 내 마음이다 이러한 결론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속교회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 가보면 성령의 인도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다 그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하라 갑디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도 오면은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이렇게 청빙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좀 작은 교회나 시골교회 여기에 청빙을 하면 꼭 하는 말이 그 자리에 곤란하니까 예 기도해 보죠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뭐 하나님이 그 교회로 인도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를 안 가는 것을 갖다가 내 책임이 아니고 몸땅 하나님께 시킨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목사가 큰 게 오락하면 안 그러죠. 큰 게서 오락하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 뜻이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 같으면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그 내량교회 교역자 없을 때 당회장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그 교역자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는 소문만 들리면 전화해가지고 내량교회 갈랍니까 물으면 꼭 하는 말이 예, 기도해보죠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가겠단 말 제가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한 세 명인가 제가 말했는데 몽땅 기도해서 지금까지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간단 말이다 말도 안 하고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몽땅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 움직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목사가 교회에서 어느 게 오라 그러면은 기도는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큰 교회라고 좋아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교회를 의지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나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옳단 말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오락했는데 그게 망설여지면 역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 있는 게 교회 바라본 거 아닙니까? 왜 작은 교회라고 제가 망설여집니까? 이렇게 자기가 겨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나도 교회를 의지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에 삼으려고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갈까요 말까요? 이러한 그 기도라는 것은 그건 해당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그 마음이 움직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움직이더라. 이건 여러분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그건 성령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천국을 방해하거나 예수님 복음을 가리는 것 이게 아니라면 뭐든지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아닙니다. 뭘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 결혼할 때 청춘 남녀들이 그런 그 고민도 많이 하죠. 남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두고 결혼을 하나 마나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전부가 무슨 이유라면은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할까 말까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처자도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이 물음이 뭐냐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은 기도해라 말아 이런 응답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있는가 이거 자체가 결국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꼭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여자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여자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를 행복하게 할 남자가 따로 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여자가 따로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남자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자 중에 남자는 여자를 내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솔 여기는 사람이 남자 중에 남자 됐거든요.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남자란 말입니다. 진짜 여자는 누굽니까? 남자를 복종할 때 교회가 예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자다운 여자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 이런 남자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상이다. 환상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면 된단 말이죠. 어차피 결혼하면은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때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결혼인데 내일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 욕심에 뭉쳐있다는 이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 내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와 여자를 찍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결국은 내 욕심이 지금 빠져있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결혼을 두고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내가 못된 인간인가를 저 사람을 통해 배우게 해달라 이래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기도죠. 그게 진짜 신자다운 기도거든요. 그러면 성령들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면은 결혼시켜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못된 인간인가 이걸 발견한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신자라고 하는 건 생각이 바뀐 자입니다. 생각이 바뀐 자가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항상 내 욕심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 경쟁하고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도를 한다면은 결국은 내 생각이 바로 욕심의 실체였다는 것. 이걸 알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려내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게 뭐냐면 전에 싫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소망 삼게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변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품이나 행동이 바뀐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걸 오전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생명이 바뀐 인간 된 거. 이게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전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거 뭐가 그런 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옳은 것이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옳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도 역시 예수님이 없이는 그건 부정이고 멸망이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쪽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다가 모든 관심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행위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나 올무에 빠져요. 내가 하늘의 그 새로움을 알게 되었다 이게 기쁨이라면은 행위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꼭 자기 행위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목격함으로 그걸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행위라는 올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올무에 빠진 사람은 나에게서 뭔가 달라진 모습 꼭 그걸 남에게 보이려고 하죠. 이게 내 길이 달라졌습니다 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의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만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가운데 나온 성김과 헌신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걸 하게 될 것인데 자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행위로서 자꾸 뭔가 보이려고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꾸 성령이 아닌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육신을 죽이는 쪽이다는 거 이건 분명히 성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쪽이다.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바꾸고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 된 것,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옛날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인되었으면은,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구원의 확고함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상대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내 구원 확신은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안심을 끌어올려고 하는, 바로 이것도 역시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행동에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밀려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드리면은 대개의 사람 당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해서 그게 확인만 되면은 적어도 구원 문제는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무관한가 죄 지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원에서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도 역시 욕심이니까. 사람은 누구든 자기 구원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의 구원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 그럼 난 구원받았구나, 안심이 되겠구나, 이게 성령 쪽이 아니고, 뭐가 성령이 인도한 쪽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답게 사느냐,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들답게 사느냐. 신자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게 바로 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뭐 정책위가 김현철 씨 사면 문제로 말들이 많잖아요. 그 김현철이가 김영삼 전직 대통령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거 자금을 받아쓰고 돈 때문에 말썽을 일으켰죠. 대통령인 아버지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김현철이가 김영삼의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김영삼과 김현철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김현철이가 김영삼이한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나 지금도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했을 때 그 물음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김현철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 아들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아들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을 때에 네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잘못했으니까 혹시 아버지 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이미 아들이 아닌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아들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김현철이가 무슨 짓을 해도 김영삼의 아들 관계는 끊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김현철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했다는 거. 아들이 안 되는 게 이게 아니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는 거. 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아들 아니냐 말이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야 이젠 안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들이 뭔가를 모르는 모습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과연 내가 아들답게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적이지 조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아들다운 모습이 있으면은 아들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신자가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를 보면서 뭔가 아들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행위가 떠나가지고 이미 예수님 쪽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주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달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다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이루어는 관계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 행위의 올무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애당초부터 내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뭔가 내 행실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주인에게 벌을 받아요. 죽임을 당한다. 심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서 주인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신자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입니다. 죽이는 분인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 있게 했다는 것. 이걸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행을 받지 아니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예수님의 생각과도 일치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되었다는 거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아들 되었으면 나에게 그 아들다운 모습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그쪽에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때때로 옛사람 모습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미워서 벌주는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다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라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라겠습니다. 아들이니까 징계한다는 것이죠.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들다운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신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결국은 내 징계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나를 아들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구나. 그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걸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징계해서라도 아들다운 모습까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허허하고 무기나고 지나간다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이해해줄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해해달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 아까 말했지만 뭐 결혼 얘기 나왔지만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릅니다. 그때 뭘 가장 많이 따지냐면 말 말하냐면은 이해심이 많은 남자. 항상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남자, 이해심이 많은 여자. 그 사람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어떤 소생이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때문에 내 일이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은 뭐 싸울 때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왜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먼저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요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들이니까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아들을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 때리죠. 징계를 하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뭔가 신자답게 살지 못한 그게 있을 때는 내가 매맞는 것은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할 때 매맞는다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신자라면 그러한 쪽으로 인도하는 신자라면 자연히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식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아들답게 사는 걸 방해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달라고 그 도움을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들에게서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이미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아들된 자의 기도는 육신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승리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항상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쪽으로 나를 죽이는 쪽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과 내 소원 이걸 죽여가면서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로만 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이미 예수 안에 규정되는 것이고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거예요. 그건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들 되었다는 그 속에서 아들의 풍성함을 아들의 기쁨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관심들이 아들 되었다는 이것보다는 그저 교회에 나온다는 여기에 치중이 있다 보니까는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아들이 할 일은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내게 있어서 보여지는 아들 모습 아닌 것 이걸 죽이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부지런히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청하는 부르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고 자꾸 내 일을 도와달라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은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들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끌고 가고 매를 때리면서 책망하면 징계하면서 끌고 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고 아들이라면은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죽여달라고 원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었다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들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 마음들이 육신에 쏠려있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되는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지 아들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는 마음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닌 모습이라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나오면서 성령이 우리를 아들다운 모습으로 밀어붙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을 방해하는 육체의 속이 있을 때에 그걸 죽이시고 매를 때려서까지라도 우리를 아들답게 만들어달라고 그런 소원 들고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